제3부 혼. 4장 십자가와 혼.
십자가의 부르심.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적어도 네 차례 그분의 제자들에게 혼 생명을 부인하고 혼을 죽음에 넘기고 그분을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위치에 이르고 그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혼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결한 조건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네 번의 부르심에서 주 예수님은 혼 생명을 말했지만 매번의 부르심마다 주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 생명에는 본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혼 생명을 말씀하실 때에 각기 주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에게 혼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혼의 사랑.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 혼 생명을 잃고 이 생명을 십자가로 가져가 처리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바로 앞구절들에서 주 예수님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며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집안 식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가장 친한 사람도 불화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혼 생명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쫓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연고로 주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충돌될 때 비록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며 평상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고 원치 않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랑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천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기록합니다. 마태가 말한 것은 믿는 이들이 사랑에 있어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곧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 혼 생명에서 나온 사랑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곧 혼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는 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천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같이 가까운 관계라도 금지된 부류에 속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천연적인 사랑은 혼생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생명은 사람을 사로잡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게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혼생명을 사지로 넘겨야 할 것으로 여기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를 따르기를 좋아하며 우리의 생명이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거절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을 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혼 속에 있는 천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사람의 사랑은 마땅히 멈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상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의 가장 절친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데 마음을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유로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혼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인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는 이의 천연적인 사람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은 믿는 이들에게 실행적인 십자가로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혼생명의 활동 중 사랑의 부분을 잃게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때 거기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많은 눈물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을 잃음으로써 생긴 눈물과 탄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할 수 없는 비참함은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생명으로 고통받게 합니다. 혼은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인하여 버리기를 꺼려하는지. 그러나 이럴지라도 혼을 사지에 넘길 때 이것은 믿는 이로 하여금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혼생명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본래 사랑했던 것을 잃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혼생명은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사람에 의하면 이 혼생명은 죄와 같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타고난 것입니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사랑은 천연적으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점에서 주님의 부르심은 천연적인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합법적인 권리까지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융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보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혼생명은 창조주께서 세상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이 생명에 의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이 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 때 그는 이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서 다시 그에게 이삭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연적인 은사에 멈추기를 원치 않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도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믿음의 더욱 깊은 공과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융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온전히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로운 것으로 알고 여기는 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랑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합법적인 생활까지 십자가에 넘겨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는 매우 의미 깊습니다. 이는 본래 사랑은 인간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고 죽음 안에서 인간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에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관이 자극을 받을 때 믿는 이들은 매우 쉽사리 영적인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은 항상 저지를 당하고 영안의 평강을 잃게 됩니다. 슬픔과 근심과 한탄과 눈물은 거의 다 애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사랑에 있어서 으뜸이 되실 수 없다면 다른 일에서 주님께서 주가 되시기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에 속했는가를 시험하고 당신의 수준의 높낮음을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자아 생명을 미워하고 인간 세상에 대해 자아의 생명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요구는 본래 우리의 뜻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본래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기관, 곧 혼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노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면 혼에 속한 사랑은 더 이상 영을 다스리거나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집안 식구를 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와 혼의 자아.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서도 주 예수님은 혼생명과 십자가의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몇 구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사지에 넘김으로써 그들의 혼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앞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의하는 혼생명의 부분은 사랑이고 여기 16장에서 주의하는 혼생명의 부분은 사람의 자아입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그때 주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 받으셔야 할 고통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주님에게 주여 당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뜻을 생각했고 자기의 선생이 육신의 십자가에 고통받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몰랐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함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의 의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겠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당신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주여, 당신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의사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가야 할 뿐 아니라 나를 쫓는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필히 십자가에 올라가야 한다. 나의 길이 어떠하면 너희의 길도 그러하다. 너희는 유독 나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나의 제자 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내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위치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혼생명을 아끼지 말고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어찌하여 당신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너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 고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육체는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생명이 우리 속 깊은 데에서 다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혼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자아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올라가고 자아를 부인하며 희생하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으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혼생명은 항상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려고 할 적마다 혼생명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혼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주가 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 문장의 어떠함을 주의해 본다면 이 혼생명의 일이 얼마나 악한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때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이해한 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그들이 따르고 있던 비천한 예수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계시를 얻었지만 즉시 그는 혼생명의 지배를 받아 자기 선생에게 그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계시와 놀라운 지식이 우리가 혼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혼생명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욱 감추어져서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혼생명이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은 이에게 있어서 사람의 혼생명은 시종 사람 속에 보존되어 있고 상실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생명이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가를 봅니다. 이번에 베드로의 혼생명이 발동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기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난이 주님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좋았고 동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생명에서 나온 인정입니다. 주님은 혼에서 비롯된 모든 고려와 생각을 거절하셨습니다. 혼생명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모하며 주님에게 동정을 표하는 데 있어서도 혼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생명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동정하는 일에서도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혼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이 혼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혼생명을 사지에 넘기도록 부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혼생명의 방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방면의 혼생명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물으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동정을 표하였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모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로 혼생명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은 바로 혼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혼의 뜻이 파쇄될 때입니다. 한번 혼의 뜻이 파쇄될 때가 바로 혼생명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처리를 거칠 때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혼생명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의 혼을 조차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사탄으로부터 나온 말로 여기신 데에서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사람의 혼생명을 이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죽음에 넘기지 않는 한 사탄은 언제든지 일할 도구를 얻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을 하였지만 그는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간구하였지만 이것은 사탄이 그에게 묵시해 준 것입니다. 사탄도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혼생명을 사용하지 않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기도할까를 염려합니다. 혼생명이 존재하는 한 사탄의 사업은 크게 흥황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위험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들은 결코 그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늘의 일을 앙망한다고 해서 영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생명은 반드시 대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도리어 혼생명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보고 후퇴하는 마음은 일종의 혼생명의 표현입니다. 혼생명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손실당하는 일이 있을 때 혼생명은 가장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생명을 잃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일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홀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위해 목숨을 잃으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으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우리 혼생명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혼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매번 십자가 주위에서 맴도는 것은 우리의 혼생명에게 공급하고 혼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 단번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 앞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는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에 대해 죽는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다만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생명을 잃는 것에 관한 십자가는 다른 방면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일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거나 점진적으로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혼생명에 관한 방면과 죄에 대한 방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해 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혼생명을 잃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로 작정하므로 그것을 상실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이상 그 능력에 의해 억압을 당하거나 그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뿌리 뽑고 잎사귀째 제하는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생명을 잃는 것은 한 단계씩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찌르면 찌를수록 십자가는 더욱 깊이 운행하고 성령도 영의 생명을 더 자라게 하며 주 예수님과 더욱 연합하게 합니다. 믿는 이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혼생명을 부인할 수 없고 오직 자기가 아는 자아생명의 그 부분만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의 운행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더 많은 운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혼의 세상에 대한 사랑.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3절에서 주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리키는 것은 세상적인 사물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서도 주님은 혼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믿는 이들이 버리기 어려운 재물에 대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재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돔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치도 뒤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행한 것은 딱 한 번 고개를 뒤로 돌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고개를 돌린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얼마나 많은지, 이 돌이킴은 그녀의 마음의 기나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믿는 이는 세상을 멀리하고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그의 안에서는 주님을 위해 잃었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생명의 일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믿는 이에게 있어서는 다시 세상 길에 들어서기 위해 물러나거나 주님을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얻기 위해 힘쓸 필요도 없이 마음속에 아까워하는 것이 있는 그 자체가 십자가 안에서의 세상의 위치를 아직 보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생명은 믿는 이가 세상에 돌아가서 그 길로 행하게 하지 않고서도 다만 그가 버려야 할 것이나 이미 버린 것을 아까워하는 사욕을 품게 함으로써 그 사람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혼생명이 참으로 잃어버린 바 된 위치에 놓일 때 세상의 어떤 사물도 믿는 이의 마음을 요동케 할 수 없습니다. 혼생명은 본래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혼생명은 세상적인 사물을 버리기를 꺼려합니다. 오직 믿는 이들이 진심으로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기를 원할 때 그는 마음의 요동함 없이 산상에서의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능을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없지만 믿는 이가 진정 주님과 함께 죽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함 없이 산상수훈을 따를 것입니다. 믿는 이의 혼생명 안에 십자가의 깊은 운행이 없다면 비록 외적으로는 산상수훈을 조차 행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안팎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혼생명을 잃은 믿는 이라면 자연스럽게 아무 가식 없이 속옷을 달라 할 때에 겉옷까지도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혼을 잃은 믿는 이가 바로 세상 사물과 끊어진 믿는 이입니다. 영에 속한 생명을 얻는 조건은 바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만큼 얻어야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할수록 무언가를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얻은 것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잃은 것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분량은 남은 것이 얼마인가에 있지 않고 부어진 술이 얼마인가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잃어버린 자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사랑의 희생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아직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서 격리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혼생명은 아직 십자가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운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견디었을 뿐 아니라 기쁘게 견디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일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소유물에 대한 태도는 곧 그들이 혼생명을 보존하였는가 아니면 이미 죽음에 넘겼는가를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순수하게 영적인 생활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고 더 이상 롯의 처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영적인 생명을 얻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께서 하늘의 진실함과 영에 속한 생명을 성도에게 온전히 계시할 때만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의 바울의 체험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뒤에 그는 이렇게 행한 결과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 우리의 혼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시험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잃는 것보다 재물을 잃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물건은 진정 혼생명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그들의 음식과 생활을 지나치게 주의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더 깊은 운행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은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들의 영이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들의 영이 혼에 의해 포위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은 그가 혼생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십자가의 운행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혼의 능력.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 또다시 주 예수님은 혼생명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후에 주 예수님은 이 두 구절에 대한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성경의 이 장은 주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환영받았을 때를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부활하였고 유대인 중에 나사로로 인해 그분을 믿는 자가 적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헬라인도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그를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가 불필요한 것 같고 십자가에 가시지 않아도 많은 사람을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일이 표면적으로는 아주 발전한 것 같았으나 그분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죽으면 참되게 만인을 이끌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기능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한 알의 밀로 여겨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이 모든 결과를 산출하는 조건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죽는 것 외에 달리 열매 맺는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다만 주 예수님 자신이 어떠하셨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혼생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24절에서 말씀한 밀알은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이르러서 그분은 그분의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결과가 그분의 체험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 될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에게 밀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그들의 혼생명의 대표로 여기셨습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혼생명이 죽음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면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일의 열매입니다. 비록 믿는 이들에게 혼생명이 가장 힘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 능력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합니다. 모든 타고난 재주와 은사와 지식과 지혜, 혼생명에서 나온 모든 능력은 믿는 이가 많은 밀알을 맺게 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이들도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비록 혼생명의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일을 할 때 믿는 이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기를 붙드는 것과 그의 혼생명의 모든 능력입니다. 많은 영적인 믿는 이들의 체험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자기 혼을 사지에 넘기지 않고 혼생명이 침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며 깨어 혼생명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가운데 일할 때 그들의 혼생명이 아주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생명을 부인하기를 꺼려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혼생명에 의해 침입당하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혼에 속한 것은 반드시 사지에 넘겨져야 하고 그것들을 의지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사망에서 이끌어내 주사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다만 냉정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그분이 부활의 편에서 우리에게 더욱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는 혼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로 죽음을 거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즉 다른 것을 느끼거나 보지 않는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도록 혼생명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혼생명을 죽음 안에서 잃지 않을 때에 믿는 이는 가장 큰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생각과 재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혼을 잃을 때 우리의 혼은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혼을 사지에 넘기라는 말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나 육신의 손발과 눈귀를 멸하는 것과 같이 혼의 각 부분의 기능을 멸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 멸한 후에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른다는 말은 앞으로 아무런 지각이나 사상이 없고 주장이 없는 목석과 같이 혼생명의 모든 기관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지체와 혼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고 온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능력 주심과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혼의 기관이 혼생명에 의해 힘을 얻고 통제를 받는가 아니면 성령에 의해 사람의 영으로 힘을 얻고 통제를 받는가에 달렸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전과 같이 존재하나 단지 그 기관들을 통제하고 살게 했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께서 이러한 기관들의 생명이 되셨을 뿐입니다. 비록 우리 혼의 각종 기관이 죽음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혼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제거하여 헛된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과 의지와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즐거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도 성경은 종종 그분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슬퍼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셨습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혼의 기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믿는 이들이 무감각하고 마비되고 냉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은 그 사람의 자아요 인격이며 그 사람의 타고난 모든 기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로부터 온 영적 생명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사람의 타고난 혼생명으로부터 생활의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으로서의 혼은 여전히 존재하나 생명으로서의 혼은 온전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길 때 비로소 성령이 혼의 각 기관을 홀로 사용하시도록 하여 천연적인 생명이 섞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봅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일단 이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으면 끝나고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안에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멸해지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신선함과 영광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혼을 죽음에 넘길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지 그로 혼생명을 벗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더 놀랍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 비록 그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나 주님처럼 영생 안에서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무엇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죽음을 거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체험상으로 주와 함께 죽을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거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서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이것은 우리가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혼생명과 더불어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부활할 때에 혼생명이 그와 함께 살아나 영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에서 가장 높고 깊은 공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부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 죽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해를 입고 어떤 결실도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혼생명과 더불어 죽음을 거쳐 부활할 때만이 영생하도록 보존될 수 있음을 계시의 영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